오늘 아침 우리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97편 말씀은 91편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소위 신정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편도 역시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위엄 넘치는 통치, 다스리심, 그렇게 이 97편의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여러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들보다 훨씬 더 그 표현들이 무겁고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말씀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신정시의 절정편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자연과 인간세계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찬 통치를 묘사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은 섬기는 신앙생활 잘 이어나갈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니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거나 납득시키려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세상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이란 너무나 당면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맞다 하고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첫 페이지를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그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이 이런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 하고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려 시도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설명을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면 그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로 먼저 당연한 사실을 발표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지도자로 있는가라는 사실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걱정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탁월한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가 지도하는 모든 공동체를 날마다 발전시키고 그런 소망 있는 분이 내 지도자가 되면 나는 그 지도를 따라가고 그 협력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보람차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 현상이 생기면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되어 있고 이거 언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들이나 사람이나 나라나 모두에게 은총이 넘치게 되고 미래가 밝아지게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이 사실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신명나고 그것 때문에 내 살아간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스리시니 우리는 평안하고 그가 다스리시니 우리는 기쁘고 안전하고 이런 믿음을 늘 유지하라는 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다스리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2절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의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외형적인 모습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내면적인 속성을 또 설명합니다. 외면적인 하나님 모습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는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고 합니다. 이 구름도 뭔가를 가리는 것 같고 우리 느낌에는 흑암도 뭔가를 캄캄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광명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는 말이 잘 쉽게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위엄찬 모습,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또 그 후에 나오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실 때 때로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구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나 출애굽기 등등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쉐키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쉐키나는 구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신비한 모습 하나님의 그 감히 사람이 접근하거나 회방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모습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구름과 캄캄한 어둠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위엄찬 거룩하시고 또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의와 공평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번역도 맞는 표현이고 또 오늘 새롭게 번역된 말씀 가운데 있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도 맞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어떤 어두움의 요소도 없으시고 어떤 부정직한 요소도 없으시고 어떤 하나님께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의함도 없으시는 완벽한 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용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위엄과 권위에 찬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자비로 충만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와 공평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스림의 세계가 다 굴절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의로움이 없고 공평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공평과 의가 충만하다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떤 불의함도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송하는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불이 그 속에서 나와 대적들을 불사른다 했습니다. 이 불이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불에 사라지는 섭들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주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라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이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것들이 다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생긴 현상을 봐서도 그러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때도 그러하고 모든 삶의 내용 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백성들이 볼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이 발견되는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한 가지는 모든 허망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국을 다스려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공평과 정의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인생들이 우상 앞에 가서 헛된 절을 하고 그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김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우상에게 섬기는 일을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의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 권면해 주는 것이 권면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 또 하나의 권면, 한 가지 권면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미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악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인 줄은 알겠는데 더 나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악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해서 필요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에 사는 이야기이고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필요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유약하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악에게 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악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열치열하는 말이 있지만 악으로 악을 다스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고 하나의 유혹일 뿐이지 악은 악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선한 것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라고 권고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 멀리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권력이나 세상 신들 위에 뛰어나 초월적인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정결하게 잘하고 영적생활 잘 감당해 나가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따라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